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켰냐는 질문에 위협은 매일 커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주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군사적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 북한에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도록 중국에 촉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우리는 중국에 우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국익을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료 없이는 미사일도 쏘지 못하지 않겠냐며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인 원유 수출 중단이 현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몽골 노동부가 오늘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게 1년짜리 노동비자를 갱신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몽골 노동부는 3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교역을 억제하는 UN 대북 제재안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몽골 건설 현장과 섬유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1,200여 명이 올 연말까지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몽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지난 2013년 2,123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여 11월 말 기준으로 1,190명 규모입니다. 미한 양국 공군이 내일부터 닷새간 연례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실시합니다. 미한 공군은 오늘 4일부터 8일까지 한반도 공역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시작된다며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진 한반도 상공을 지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주한미군, 제7공군,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와 한국공군 항공기 등 항공기 230여 대가 투입됩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미군의 첨단 스텔기 F-22와 F-35가 참가합니다. 한국군당국은 비질런트 에이스는 실전적인 공중전 훈련으로서 한미 간 상호 운용 능력과 양국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예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번 훈련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성명과 공식 매체 논평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노동장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전면 도전으로서 순간의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와 관변학자들도 이번 훈련을 겨냥해 한반도의 무력 충돌 위기를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훈련 주체인 한미 양국에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라는 이른바 쌍중단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 낚시여선 선창1호가 오늘 오전 6시 9분쯤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 15호와 충돌한 뒤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창 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고는 2015년 9월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건 이후 최악의 낚시어선 사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미국 국가안보회의 전 보좌관에 대해 정권 인수기 그의 행동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플린을 해임해야 했던 것은 그가 부통령과 미 연방수사국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의 FBI 허위 진술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 것은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는 등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을 일궜다고 미국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은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동해안은 오전까지 흐리고 가끔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75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죠.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돼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지난 29일이었죠. 화성 15형으로 이름 붙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발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켓으로서.
네. 북한 방송의 발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저희들이 여러 측면으로 이야기해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뭐 들으셨습니다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이라고 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예.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5형 ICBM은 세 번째입니다. 지난 7월에 이미 두 차례 잇따라서 ICBM을 발사했고요.
예.
그때 당시에도 물론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 사거리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때도 미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 쪽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미사일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이 사실 ICBM은 세 번째고요. 방금 북한 측 관영 매체 보도를 들으신 대로 이것이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북한 측의 발표에 따르면 말하자면 이 핵무력을 완성한 게 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서 핵무력을 완성한 것으로 선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북한의 발표는 이 완결 단계에 도달했다. 로켓 무기 체계 개발에 완결 단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이어서 물론 전부 다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하고 또 이번에 화성 15형의 경우에는 미 본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공격이 가능한 미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걸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화성 15형은 14형을 개량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75일간 도발을 자제했다가 이제 기습적으로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을 발사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맥락들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네.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북한이 그 올 2월부터 시작해서요. 한 달에 그 두세 번씩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9월 3일에는 그 6차 핵실험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9월 15일이죠. 북태평양으로 그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 넘게 그러니까 75일간이나 그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고 그 침묵을 지키기 때문에 이 때문에 그 많은 그 추측, 추정 이런 것을 놨는데요. 특히 이것이 그 미국과의 그 대화, 협상을 위해서 그 좀 도발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11월 29일 날 75일 만에 드디어 그 새로운 탄도미사일이죠. 그 화성 15형을 발사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그 화성 15형 발사로 두 가지가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북한이 지난 두 달간을 새로운 미사일인 그 화성 15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통상 그 만 킬로미터 이상을 비행하려면 상당히 강력한 3단 로켓이 필요한데 북한이 갖고 있는 3단 로켓은 그 화성 14형, 13형 미국이 그 KN-08이라고 명명한 로켓인데요.
예.
이것은 한 번도 시험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탄도 미사일 화성 15형을 개발해 발사하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 것 같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측면입니다. 그동안 지난 한 두세 달간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상당히 압박하고 또 중국은 지난달 특사를 보내서 대화와 협상에 나와라 이런 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협상장에 나오면 아직 핵무력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그 제재 압박에 그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핵무기 완성 쪽으로 좀 한 발 더 다가가서 핵무력을 완성을 다 해놓고 뭐 협상을 하더라고 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급하신 대목이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협상장에 나가더라도 이번 발사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우리가 핵무력을 이미 완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75일 만에 도발을 했지만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군요.
예, 물론 북한이 대화 국면이라든지 뭐 이런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북한의 그 공식 성명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만 러시아 의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외신 보도를 보면요. ICBM을 발사한 다음 날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의회 대표단을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만났고요.
예.
이 만난 결과를 러시아 하원 의원들이 전한 바로는 북한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협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요. 앞서서 제가 핵무력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영어로 말하면 어퍼핸드죠. 말하자면 좀 더 좋은 위치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그런 위치를 확보한 상태에서 대화의 테이블에 나간다라는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자 북한이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은
예.
성명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바깥에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 역량을 계속해서 실험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의미가 아니냐.
예.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에다가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은 어느 정도 이제 중단할 것이니까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단계로의 어떤 뭔가 변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72일간의 침묵을 깨고 신형 ICBM을 발사한 북한 어떤 속내가 있는지 분석들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70여일 만에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을 미국 측으로 넘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그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 missile was launched a little while ago from North Korea. I will only tell you that we will take care of it.
네, 미국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고 또 대북 접근법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외로 좀 간단한 첫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이 그 11월 29일 갑자기 그 화성 그 15형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백악관에 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그 국방 그 정보 당국자로부터 이걸 설명을 그 듣고요, 브리핑을 듣고요. 또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만나서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문제를 대해서 오래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간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미국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정책에서 바꿀 것은 없다. 비교적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좀 풀이해보면은 북한이 미국이 그동안 제안한 또는 압박한 이거 같은 제안과 이것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은 계속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타이틀 자체가 그 최대 압박과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역시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최대 더 압박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북 제재의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예를 들어서 원유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층 더 억제라 이렇게 그 요청도 하고 또 하나는 미국도 자체적으로 중국과 그 북한에 대한 상당히 많은 그 제재 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계속 압박을 하고 또 외교적으로도 북한을 한층 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강화시켜서 한층 더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서 미국이나 또는 다른 서방권 국가들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이야말로 말하자면 그 대북 압박의 마지막 조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유는 북한으로서는 생명줄이고 모든 산업시설들이 가동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인데요. 이것을 끊으면 사실 산업 기반 시설들의 가동뿐만 아니라 군의 훈련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굴복시켜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지난 9월 달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 대해서 추가 제재 결의를 논의하면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실제로 결의 초안에 담았었습니다.
예.
그러나 역시 그때도 중국의 반대로 성사되지는 못했었죠. 그리고 이제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의 양을 특정하지도 못했고요.
네.
또 사실 알려져 있지도 않고요. 대체로 전문가들은 50만 톤 한 해 이
예.
정도 수준으로 다 잡고 있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ICBM 발사 직후에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이 원유 공급 중단을 다시 한번 요구한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요구에 대해서 시진핑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중국은 이후에도 대화 협상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주재 중국 측 차석 대표는 그 인도주의 문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들면서 이 원유 공급 중단은 민생 문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렵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원유 공급 중단 얘기 더 자세히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좀 궁금한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뭐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걸 트위터에 알리면서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중대한 추가 제재가 곧 나올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된 그 추가 제재는 어떤 건지 아직 발표는 안 된 거죠.
대체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재무부가 발표하는 북한 관련 추가 제재는 대체로 그 북한과 관련한 제재 이름이나 개인이나 기업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대북 독자적인 제재 조치가 재무부의 발표로 6차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마다 대체로 해왔었던 것은 그 개인이나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는 그런 개인이나 기업 등을 명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네.
그중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도 포함된 것이 있었습니다.
네, 네.
북한의 말하자면 핵 개발에 관련된 북한 기업을 지원하거나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이 드러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새로운 명단을 추가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예측은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당일날 추가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네.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원유 얘기를 다시 해보면요. 틸러슨 장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에게 원하는 게 대북 원유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원유가 이제 그 미중 또는 북한 문제에 그 푸는 그 핵심적인 그 이슈로 그 등장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대북 그 제재 압박 이런 걸 했는데 핵심 미국이 가장 원하는 바는 원유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북한이 그 1년에 약 50만 톤 정도를 그 중국한테 그 받고 있는데요. 역시 50만 톤을 만일 제한을 하거나 중단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것이 그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그 생명줄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야말로 그 망하느냐 아니면 핵 개발을 계속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이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그 중단하거나 제한해라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예.
이것을 만일 그 핵 개발을 멈추기 위해서 이것을 그 중단해라 이것은 알겠는데 만일 실제로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북한 경제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망하고 정권이 망하고 그렇게 되면 수십만의 북한 난민들이 이제 중국 동북삼성으로 밀려와서 중국이 이제 커다란 그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또 하나는 이것이 그야말로 또 지정학적인 북한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예.
이것을 잃게 되는 이러한 커다란 그 전략적 경제적 그 손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난처하고 난감한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예.
여기 대해서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한마디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다 끊으려는 게 아니다. 50만 톤 한꺼번에 꺼내서 그야말로 북한이 다 그 망하고 정권이 망하고 뭐 중국이 굉장한 전략적 손해를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제한을 해라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송유관을 통해서 50만 톤을 준다면은 뭐 한 일주일을 끊는다든가 또는 보내더라도 한 90%만 보내라든가 이렇게 좀 제한을 해서 북한을 좀 강하게 압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그 지금하고는 좀 상황은 다르지만 2003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북한이 그 회담에 잘 나오지 않자 나중에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중국이 며칠간 그 대북 그 원유 공급을 그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그 북한이 그 회담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틸러슨 장관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 끊어서 그야말로 그 같은 커다란 손실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뭐 며칠간 또는 그 양을 좀 조정을 하고 제한을 해서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제한하는 정도라면 글쎄요. 중국이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확실히 알 수 없고요.
예.
또 이번 그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가적인 새로운 대북 결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또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외교라든지 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이런 얘기를 그 헤일리 대사가 했을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것을 추가적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인 어떤 협상을 통해서 딜을 이루는 방향으로 해서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예.
분명치 않거든요. 중국은 안보리를 통해서 논의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개별적인 독자적인 제재는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안보리 결의를 통한 그런 그 대북 추가 제재가 아니면은 아마 중국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예.
중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원칙하고도 좀 배치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만약에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든 협상이 있다면은 사실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니까 아마 틀림없이 줄다리기는 있을 것이고요.
네.
과거에 보면 석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논의가 이뤄지고 나서 당장 채택된 건 아니었지만 약간씩 말하자면 쿼터를 제한한다든지 수입 물량의 제한을 가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석탄 수입, 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은 전면 말하자면 금지된 상태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어떤 또 다른 그 말하자면 그 카드를 놓고 협상이 벌어질진 모르지만 중국이라고 해서 원유 공급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꼭 틀어지고 있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예.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자면 이런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어느 정도 북한의 입장으로서도 추가적인 중국의 입장이죠. 추가적인 제재는 어느 정도 용납을 하고 거기에 준비를 하는 그것이 아마도 합당한 우리 판단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지 이건 좀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잠깐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북 접근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최대 압박 이런 것들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그 북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을 위해서 압박을 하겠다. 또 미국도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서 강화해서 압력을 계속 넣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북해하고 난감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그 추가적인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네. 한 가지는 그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라고 그러는 거죠. 만일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강도의 그 대북 압박을 강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 기업 이런 무슨 단둥 이런 쪽에 있는 중국 기업들을 상당히 그 2차 제재를 가하게 되면 중국도 이거 상당히 난처해집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중국으로서는 참 그 미국의 압박에 그 상당히 그 허약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재 그 전문가나 언론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것인데요. 해상 봉쇄 또는 해상 차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만일 더 이상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그야말로 한국과 일본 이런 쪽과 협력을 해서 북한의 남포, 원산 이런 쪽에 대해서 드나드는 모든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색하고 그 차단을 하면 이것은 상당한 그 북한의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이제 저희들이 북한의 어떤 속내를 분석을 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대화 국면 전환을 염두에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저희들이 전문가의 분석을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미국 측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건 아닌가요?
그거는 그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죠.
예.
그 당장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 여전히 말하자면 아직은 열려 있다. 대화의 문, 외교의 문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문을 닫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대화의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대형 도발 행위를 한 데 앞서서 미국에서 대화가 먼저 나온 얘기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예. 상황이고요. 다만 일부 언론들이나 또 전문가들은 조건으로서는 대화에 말하자면 양쪽이 일단 쓸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상당히 많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압박을 최대화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하면서 그 선언 그 성명의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앞서서 전문가들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좀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것이 미국도 그런 판단을 해서 일정 시점이 되면은 대화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물밑 접촉을 할 여지가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여전히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하는 그런 대화 온건 협상파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강경한 대북 압박과 제재 이것이 완전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주류의 그런 예. 어떤 그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화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가 29일 긴급 회의를 열고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먼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n addition to fully implementing all UN sanctions, all countries should sever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예. 모든 나라들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한편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노동자 추방, 뭐 교역 중단 이런 부분들 언급을 했습니다. 자, 헨리 대사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외에도 유엔 회원국 권리를 북한의 회원국 권리를 박탈해야 된다 이런 언급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가 그 29일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그 니키 헨리 유엔 주재 대사가 그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과의 그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나온 얘기입니다. 헨리 대사가 이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에 유입되는 그 석유를 그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외교 관계를 단절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모든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 또 밀수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북한의 그 유엔 회원국 권리와 특혜를 박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이 얘기는 지난 그 한국의 그 박근혜 그 정부 시절에 한국의 외교관이 그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계속 국제법을 어기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도 따르지 않고 계속 핵과 미사일 도발 이것을 계속하는데 유엔 회원국의 이런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미국의 그 유엔 주재 대사 헨리 대사가 이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과거의 그 사례로 볼 때 어떤 도발을 했다고 해서 그 유엔 회원국의 그 자격을 박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교적 뭐 감명했던 그 반응과 달리 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헨리 대사가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전쟁이 더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예, 앞서서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또 미국 본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전에도 물론 화염과 분노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었는데요. 헨리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실제로 가한다면
예.
전쟁은 임박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헨리 대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말하자면 사실 헨리 대사가 이번에 그한 발언들 중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전쟁 발언인데요.
예.
그동안에 사실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군사 옵션이라든지 전쟁에 대한 발언들은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 북한의 ICBM 추가 발사로 다시 미국 내에서는 군사 옵션의 얘기가 거론되고 있고
네.
또 전쟁에 대한 그 말들도 좀 더 나오고 있고요. 그 맥락에서 선제 공격에 대한 얘기가 일각에서 주로 언론 일부 언론들이나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담아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상황은 사실 ICBM 발사로 점점 더 말하자면 긴장이 높아가는 국면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 틸러슨 국무장관, 헨리 대사 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측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해라 이 부분인데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그 중국도 그 유엔 안보리 그 상임 이사국입니다. 그래서 이날 그 긴급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헨리 대사가 그 중국의 그 원유 공급 중단 이 얘기를 이제 상당히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예.
중국 측 그 대사는 그 원유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얘기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대신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특히 그 한반도의 그 상황이 그동안 그 외교적 노력을 제공을 했지만 이 기회가 그 대화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중국의 기존 입장을 그 다시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그 관련국들이 그 자제를 해야 된다.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그 올해 그 견제해온 쌍중단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은 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어쨌든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UN 안보리의 분위기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UN 안보리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측의 움직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준비했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또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했고 북한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예, 우선 그 두 정상이 두 차례 이틀간 잇따라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이 좀 이례적이고요. 예. 그만큼 지난번 서울 방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말하자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협력할 수 있는 상대로 인식했다라는 판단이 가능하고요.
예.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다시 확인한 수준입니다. 다만 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레드라인을 넘지는 아직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거로는 이번 ICBM 발사를 통해서도 북한은 말하자면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종말 단계 유도 장치에 대한 그런 역량도 보여주지 못했고 또 북한이 소형화 말하자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만한 그런 핵탄두 소형화를 완성했다는 것도 아직은 입증된 바가 없다.
예.
세 가지가 아직 다 그 분명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레드라인 말하자면 미국 본토를 그 타격할 수 있는 핵 무력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밝혔는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두 정상이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여기 아울러서 앞으로 이제 두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예.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한다는 부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확약을 받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군 당국의 대응도 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북한이 그 29일 그 새벽에 그 화성 15형을 발사했는데요. 한국군이 그 북한 미사일 발사 후 6분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 현무 그 탄도 미사일 또 해성 그 함대지 미사일 스파이스 2000 공대지 미사일로 그 합동 그 정밀 타격 훈련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 북한이 그 거듭된 핵과 그 미사일 도발로 한국민들이 일종의 그 불안하다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군 당국이 이것을 사전에 이미 북한의 그런 움직임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국을 대상으로 도발할 경우 이것을 응징할 이런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관측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 부분 잠깐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것과 함께 저희들이 앞서서 여러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 부분도 좀 같이 좀 윤국한 기사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북핵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이런 문제들이 그 주요국들의 국내 정치의 일정과 맞물려서 어떤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미국의 경우는 이제 내년 초에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중간선거 이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어떤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시진핑 주석도 집권 2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뭐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북 관계 개선에 그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북한이 75일 만에 다시 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그렇다면 이 한반도 정세 그 분위기들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 말씀하신 그 주변 4개국이죠.
네.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한국 이 전부 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긴밀하고 또 그러고 또 예민한 그런 기간에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임기 1년 차를 넘기는 시점에 있는데요.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최대 압박과 개입 중에 압박에 치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압박이 아직까지 뚜렷한 말하자면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내년이면은 물론 중간 선거로 진입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을 말하자면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직 외교 문제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예.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대로 북한 문제를 외교 안보 미국 자신의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기에 맞닥뜨린 문제가 바로 북한 핵입니다. 가장 큰 외교적 문제가 대미 관계에 아울러서. 문재인 정부도 전임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게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제 해를 넘기면서 이제 6개월, 7개월 집권한 지 됐지만 아무런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바로 두 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이것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의 최대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한반도 정세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유화적인 메시지를 주변국들에 보내느냐 여부에 가장 크게 달려 있습니다.
예.
주변국들이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면 그것은 대화의 진입의 길은 막히게 되는 것인데요.
네.
지금 상황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 그런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우리가 앞서 말씀한 대로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말하자면 국면 전환을 하는 듯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이 주변국들이 어떻게 북한의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반응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국면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 정세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75일 만에 북한이 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 측면에서 오늘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Gun, sports,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얼마 전 러시아 선수 8명에 대해서 평생 올림픽 출전을 금지시켰습니다. IOC는 이번 주 집행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예 러시아 선수단 전체가 나가지 못하게 할지를 결정하는데요. 이 모든 일은 러시아 선수들이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불법 약물을 사용한 게 확인된 데 따른 징계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와 불법 약물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We have been addressing the participation of Russian athletes here in
지난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현장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러시아 선수들의 불법 약물 사용 의혹에 관한 보고서를 소개하는 말 들으셨는데요. 러시아의 불법 약물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스포츠계에서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국에서 열린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러시아 정부가 개입해서 조직적으로 약물을 사용했다고 관계자가 폭로한 게 시작이었는데요. IOC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조사를 벌였고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리우올림픽의 상당수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이 제한됐고요. 같은 곳에서 열린 장애인 경기대회 패럴림픽에서는 러시아 선수단 전체가 퇴출됐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출전이 금지된 선수 8명을 포함해서 앞으로 불법 약물 징계로 올림픽에 나갈 수 없게 된 러시아 동계 종목 선수들은 총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 징계 대상 8명은 대부분 소치 대회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인데요. IOC는 해당 메달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소치 올림픽 종합순위 1위였던 러시아는 순위도 떨어졌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 약물 사태에 개입했다는 모든 의혹을 강력하게 거부한다면서 징계에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불법 약물 적발과 이에 따른 출전 금지, 그리고 메달 취소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운동선수들이 약물의 힘을 빌리는 것은 처벌받을 일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운동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만 속임수이고 부정행위인 것으로 국제기구들이 규정한 거죠. 또 불법 약물은 선수들 몸에도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운동선수들이 불법 약물을 쓴 건 언제부터일까요? 스포츠 각 종목의 약물 사용 실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올림픽에 출전한 덴마크 사이클 선수가 흥분제를 먹고 경기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불법 약물을 처벌해야 한다는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기 이전입니다. 약물 사용이 부정행위로 인식된 것은 1980년대부터인데요. 1988년 서울올림픽 남자 육상 100m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이 미국의 칼 루이스를 제치고 9초 79,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지만 불법 약물을 쓴 사실이 며칠 뒤에 드러나면서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IOC는 사흘 만에 존슨의 금메달을 박탈하고 루이스를 우승자로 발표했고요. 존슨은 이후에도 약물 사용 때문에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고 회복하길 반복했다가 1993년 영구적으로 제명됐습니다. 불법 약물 사용은 올림픽 각 종목뿐만 아니라 직업 선수들이 뛰는 프로스포츠의 세계에도 퍼졌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근육의 힘을 키우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물 사용이 늘어났는데요. 한 시즌 73개나 되는 홈런을 때리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베리 본즈도 이 약물의 힘을 빌렸던 게 알려지면서 정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사이 영상을 7번이나 받아서 사상 최다 수상자가 된 로저 클레멘스도 이 불법 약물 사용 사실이 드러나서 미 의회 청문회까지 나갔습니다. 미국의 프로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도 세계 최고 권위 사이클 대회인 뚜르드 프랑스에서 첫 7연패를 이뤘지만 불법 약물 사용 때문에 관련 기록이 모두 무효 처리됐습니다. 특히 암스트롱은 암을 이겨내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세계인의 귀감이었는데요. 이 약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게 이 모든 업적을 허사로 만들었다고 나중에 언론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북한 운동선수들도 불법 약물 사용을 적발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역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김은국과 2014년 대회에 나갔던 김은주, 리정화 선수가 메달 박탈과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특히 김은국 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4년 알마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하면서 노력 영웅 칭호를 얻기도 했는데요. 몇 년 새 김은국 선수를 중심으로 북한 역도가 빠르게 성적이 향상되면서 약물 복용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선 2011년에는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 걸렸는데요. 훈련 도중 벼락을 맞은 선수들에게 한약을 먹였던 게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사정을 인정받아서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됐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핑, 오늘 주제와 직접 연관된 단어인데요.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The allegations were very serious and as mentioned the WADA president immediately announced the formation of an independent commission.
WADA 세계 반도핑 기구가 지난 2015년 러시아 선수들의 불법 약물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뒤에 조사위원회를 꾸린다는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는데요. 운동 경기에서 근력과 순발력, 지구력,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불법 약물 사용 행위를 통틀어서 도핑이라고 합니다. 약물, 마약을 뜻하는 도프에서 나온 말인데요. 운동선수들의 금지 약물 사용을 감독하는 국제기구가 IOC 산하 세계 반도핑기구입니다. 나라마다 도핑 감시단체가 있고요.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를 할 때마다 선수들에게 도핑 테스트를 하는 제도가 자리 잡았는데요. 소변과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불법 약물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겁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스포츠와 불법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도핑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미국 대표팀 주제곡인데요. 노력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주제를 담은 시간의 한순간, One Moment in Time,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ach day I live, I want to be a day to give the best of me. I'm only one, but not alone. My finest day is yet unknown. I broke my heart. For every gain, to taste the sweet, I face the pain. I rise and fall, yet through it all, this much remains.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켰느냐는 질문에 위협은 매일 커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맥메서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군사적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안으로 북한에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도록 중국에 촉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하고 강압적인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메서 보좌관은 연료 없이는 미사일도 쏘지 못하지 않겠냐며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전면적인 원유 수출 중단이 현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몽골 노동부가 오늘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게 1년짜리 노동비자를 갱신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몽골 노동부는 3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교역을 억제하는 유엔 대북 제재안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몽골 건설 현장과 섬유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1,200여 명이 올 연말까지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몽골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민영 기업들은 유엔 결의안 때문에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면서 몽골은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지난 2013년 2,123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여 11월 말 기준으로 1,190명 규모입니다. 미한 양국 공군이 내일부터 닷새간 연례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실시합니다. 미한 공군은 4일부터 8일까지 한반도 공역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시작된다며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진 한반도 상공을 지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주한미군 공군, 제7공군,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와 한국공군 항공기 등 항공기 230여 대가 투입됩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미군의 첨단 스텔스기 F-22와 F-35가 참가합니다. 한국군 당국은 비질런트 에이스는 실전적인 공중전 훈련으로 한미 간 상호 운용 능력과 양국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례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번 훈련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성명과 공식 매체 논평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와 관변 학자들도 이번 훈련을 겨냥해 한반도에 무력 충돌 위기를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훈련 주체인 한미 양국에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라는 이른바 쌍중단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 낚시여선 선창 1호가 오늘 오전 6시 9분쯤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 15호와 충돌한 뒤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창 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고는 2015년 9월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건 이후 최악의 낚시 어선 사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미국 국가안보회의 전 보좌관에 대해 정권 인수기 그의 행동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플린을 해임해야 했던 것은 그가 부통령과 미 연방수사국 FBI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의 FBI 허위 진술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 것은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는 등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팔레스타인이 경고했습니다. 마흐무드 하바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고문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면 평화 협상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루살렘의 지위 변화에 대해 세계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테라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는 대선 공약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면서도 테라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당장은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의 한 시장에서 어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습니다. 테러는 2명의 여성에 의해 벌어졌고 이들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